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연하고 애연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은 그 생각 그대로 나와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으로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이끌림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인간이 주체로 되어 있는 종교라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간을 지배하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도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걸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힘으로 또 세상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비록 육신은 좀 순탄하게 편하게 살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지옥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자꾸 육신의 편함과 고생으로 비교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놓치고 생각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바로 이러한 소망의 사람이 신자인 것이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삶 이런 걸 소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면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환경과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복받은 것을 여기고 환경이 좋지를 못하고 고생하면은 마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을 그런 시각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크신 은혜 안에 있는 게 신자인데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하고 늘 은혜 달라 은혜 달라 막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이미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게 신자인데 그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보지를 못하고 늘 복 달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여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성전 동문에서 25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리 얘기합니다. 백성의 고관이라면은 백성들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태양에 예배하던 25명의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들은 제사장으로 짐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의 25명과 그 8장의 25명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그 25명이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급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 말로 인해서 백성의 지도자인 그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3절 그 말이 어떤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25명이 된 지도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집 건축할 때가 아깝지 아니한 적 이 말은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겠죠. 지금의 집이 좋다는 거예요. 집 필요 없어. 지금 이 집이 좋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의 성읍이 자기들에게 가마가 된다. 그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제 가마 속에 고기로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가마는 음식을 끓이는 용도거든요. 그리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마에서 삶아지는 그런 고기로 빗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루살렘 성을 가마로 빗대어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가마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든 단단한 도구입니다. 무쇠로 만든 단단한 도구죠. 그런 가마 속의 고기, 그 얘기는 그 가마 속 안에서 그 고기로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그 단단한 무쇠 속이 보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이 당시 격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속담 비슷한 그 말을 따라서 자신들을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 그렇게 빗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말 다른 집 필요 없은 단단한 그 집, 가마와 같은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애굽 같은 주변 강대국으로 피신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왕과 귀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고관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25명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고통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조롱을 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고관들을 포함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형제 친척 이들은 에스겔과 함께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사람 뒤칭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렇게 말한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에게 함께하지 않고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너희는 떠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민족이죠. 같은 백성, 같은 하나의 민족인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안중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고통 겪고 있다는 거, 포로 되었다는 거, 그걸 들어서 죄인시하면서 마치 그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고통 겪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아니고 우리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길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불의야. 그 생각이 악한 길을 꾸미는 거야, 그런 말씀이죠. 결국 자기들은 예루살렘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가마 속에 있는 뭔가 안전한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비유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고통 겪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 함께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금 보호시키고 있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불의함이에요. 그게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 거의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환경과 연관해가지고 생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 할 거예요. 순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 생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차별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해를 못하고 구별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와 신비의 나라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둠에 속한 죄의 나라일 뿐이에요.
또한 세상은 죽음으로 끝났죠.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생명이 영원히 계속된 나라입니다. 신비의 나라죠. 그런데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별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은 여러분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분명한 구별 의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때문에 신자는 그 신앙의 보상이 세상에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주어진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신앙의 보상 그런 거 생각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보상받을 일을 했어? 난 없어. 무엇보다도 예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만으로 난 무한한 은혜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걸 알고 있다면 신앙의 보상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도 내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밖에 나와줄 게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가 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편하고 순탄한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 당연히 큰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큰 문 들어가면은 넓은 길이 펼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좁은 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협착한 길입니다. 가기가 힘든 그런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다. 좁은 문이. 그러면 넓은 길과 협착한 길 중에 어느 길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에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찾는 자가 적은 협착한 길로 예수님 먼저 가셨잖아요. 그 길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신자가 고생을 해야 되고 편히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을 편하고 순탄히 만들어준 게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때, 고생을 할 때 그게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의를 품고 있는 것이고 악한 꾀에 해당이 되는 것임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그게 악한 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고생하나와 잘 사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거룩함보다 더 가치를 둘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편하게 사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 환경적 편한 삶이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야. 그게 내 헛된 욕망이야. 그것만큼 눈치채고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세상의 편한 삶의 욕망을 두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헛된 욕망이 다 부서져버리고 대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세워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로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의 뜻이 포기되어지는 내 부인에 의해 나와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걸 두고 우린 성에 남아있으니까 난 성에 남아있으니까 안전해 그런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다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남아있어. 너 입은 낫다.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꾀를 꾸민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죄에 집어넣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로 인해서 재앙이 주어졌고 많은 백성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고관들 백성을 죽인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고관들은 자신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자기들 신앙이 나은 것처럼 그리 생각한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결국 고기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죽은 백성들이고 성읍은 고기가 담긴 가마다. 결국 이 말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죽이고 엉터리의 신앙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 그 죄를 그 성읍이 그 가마가 드러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지금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교회는 자신이 안전하게 거할 가마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교회에서 살해받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커질수록 내 가마 더 단단해지고 그 안에 담긴 고기는 더 안전해지고 노후까지 분명히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교회를 자기를 위한 성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그 성이 커지면은 남에게 물려주기 싫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칼을 보내 심판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마라고 하면서 안전히 여겼던 성읍에서 끌어내가지고 타국인 손에 넘겨서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린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받았어. 그 불의한 생각 있는 그 모두를 다 끌어내가지고 바빌론에서 넘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심판해 버리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게 환난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진짜 의미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환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고생, 그 나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나쁜 걸 안 주니까 환난 받는 거, 고생하는 거, 이거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그게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을 그런 환난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버리고 세상에 편하고 순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신앙이 인정받는 표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현실을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 현실이에요.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신앙은 우리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 신앙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힘든 환경을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결국 교회가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앙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세상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편히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이런 생각에 묻혀 살아가진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통 문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것은 모리오카 마사히오라는 그 일본인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현대 문명의 특징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통 문명이 인간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현대 문명이 인간이 추구하는 신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편히 살려고 하고 쾌락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인간 욕망을 따라주면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지금 발달해온 건 몽땅 다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고 편히 살게 해주는 거. 그렇게 발달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처럼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고통의 삶을 인간이 스스로 바꾸어 나갈 생기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이기고 바꾸어 나감으로써 얻는 기쁨이 있는데 그러한 기쁨을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고통 없는 문명 때문에 그게 그 사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고통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다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가 말한 무통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과 딱 들어맞더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 문명 특징이 고통 없애는 것처럼 지금의 신앙 특징, 교회 특징은요 고통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은 편히 살게 되어질 거란 그런 기대. 고통 없는 삶이죠. 신앙의 보상으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신앙만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교회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는 교인들은 어떤 참된 복음 말씀에 기쁨을 반응하지 못하는 마치 얘기한 대로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빠져 누워있는 환자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기쁨을 모르죠. 세상이 무통 문명의 늪에 빠져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통신앙이라는 그 늪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자비도 모두가 다 세상을 고통 없이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망을 향해 갈 뿐이라고 하는 진짜 고통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의 고통이 해소가 되고 삶이 편해지는 것. 이것만 바라고 또 그걸로 만족하다가 결국에 무통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현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고통이 없는 것으로 편한 것으로 인도해가는 그 현실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남보다 좀 낫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어려움에 있는데 난 편히 산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낫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특별히 더 돌봐주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고통이었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나았어. 너희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이제는. 버림받았어. 이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장로, 지도자 할 것 없이 그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 그게 전부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게 되는 것, 이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아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없습니다. 순탄하게 살든 고생하며 살든 삶의 환경이 신앙의 조건, 나쁨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도 신앙이 옳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속에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앙의 보상으로 잘 살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안전시킬 든든한 가마가 뭐냐, 거기에 눈독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다르지 않는 것은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편한 대로, 고생한 대로 우린 늘 죄를 드러내고 살아갈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본질상 진노 자식 태어난 우리 실상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포로로 끌려갔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바빌론에서 고통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신뢰한다면 그 고통의 그 자리,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천국이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근데 비록 포로 잡혀가지 않고 고향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또 더 나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 성이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거야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고관들이 그 성을 가마로 여겼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한 것이죠. 그게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세상에서 찾고 거기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내 안전을 위한 가마로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가마에서 끌어내시면서 그 가마를 부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나를 안전히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들어가서 안고 있는 가마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서 바벨론을 집어넣는 것도 그 사랑이죠. 그래, 사람이 참 그렇거든요. 고통 없이 편히 잘 산다고 해서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사는 것이 힘들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 믿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바빌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하심이라겠습니다. 늘 이방인 살아가는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좋은 환경에서 편히 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우상을 끌어들였는데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걸 그들이 몰랐거든요. 이방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은 생명에 끊어진 것이라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그건 생명이 없는 종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고생하고 병만 드느냐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안 되면은 아직 신앙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신앙과 현실이 어떤 관계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게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했고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될 줄로 알았죠. 그래서 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큰소리 쳤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잘할 수가 없더라. 인간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세계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셨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와 하여금 높이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송케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주님의 일이었구나. 그게 우리의 본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신앙과 현실 관계가 분명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잘 사는 게 신앙의 보상이 아니고 어떤 현실이든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주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보상이더라. 그게 진짜 신앙이더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간 능력입니다. 죄인으로 애통하게 하시면서 주님에게 나가게 만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 오직 그것 하나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도 그 살 자격이 없는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자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넉넉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처지 형편에 있게 한다 하실지라도 그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와지게 되고 그 넉넉함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 형편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형편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통일하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관계로 그 길로 힘써 나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있는 환경 형편만 알아보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낫다고 그리 여기고 있는 불의한 자들, 악한 꾀를 꾸미는 그 지도자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지지 아니하는가,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제발 이 세상의 삶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죽게 나온 건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넉넉해지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신비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오직 그 신비의 신앙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매이고 붙들리고 깨닫고 빠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